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오늘 현재 2,300여 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하루 새 571명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총 2,337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경북 칠곡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이 약 60곳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7만 8천여 명과 2,800여 명에 달한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 말했습니다. 사망자 중 상당수는 발병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최근 중국 내 신규 사례가 감소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이 사업 활동을 재개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8일 현재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4천 명 이상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결정적 시점에 와 있다며 세계 각국의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이탈리아, 한국에서의 신종 코로나 사태는 이 바이러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경을 존중하지 않으며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한 나라의 국내 총 생산이나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병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공포의 시기가 아니며 다만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 정부는 시리아 난민들의 유럽행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오늘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정부군의 공습으로 터키군 33명이 사망한 데 대해 터키는 더 이상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피신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앙카라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고 터키 국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정부 고위 관리는 터키 공군과 육군이 시리아 내 모든 알려진 목표물들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가 수천 명의 병력과 군사 장비를 시리아에 보냈다며 시리아 정부군이 이 지역의 터키 감시초소 인근으로부터 철수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격퇴하기 위한 전면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 하웨이가 프랑스에 5세대 이동통신 5G 제품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웨이의 량화 이사회 의장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예상한다며 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내 공장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은 군사 등 주요 시설을 제외하고는 하웨이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종료를 통보한 양국 간 군사협정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즈 워싱턴 주재 필리핀 대사가 어제 한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며 양국이 해결책을 찾기 위한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 당국의 여행 경보와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미국 연방 의원들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지원을 위해 제재 면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후에 아침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한 미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오늘 571명이 늘어 모두 2,337명이 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8일 경상북도 칠곡의 캠프 캐럴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남성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이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주한미군 관계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로자의 부인이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 남성도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자가 격리를 했다며 현재는 대구의 한 병원에 격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근로자가 격리 이후 주한미군 관계자와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에서는 지난 24일 대구에 사는 사망한 주한미군의 부인이 26일엔 캠프 캐럴 소속 장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한반도 전역의 미군 시설에 대한 위험 단계를 높음으로 올린 뒤 통제와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과 장병 보호를 위해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28일 감염증 확진자가 571명이 늘어 총 확진자 수가 2,337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78,830명을 검사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1,988명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각종 집단 생활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례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완치한 확진자는 이날 현재 27명,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고 3만여 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감염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현재 한국 출발 여행객의 입국 시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58개국, 이 가운데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는 27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58개국은 전체 유엔 회원국의 30%에 달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세계 누적 확진자는 28일 현재 8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중국에서 확진자가 7만 8천여 명, 사망자는 2,791명입니다. 아울러 뉴질랜드와 벨라루스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나라는 전국에 퍼져 거의 쉬운 게 나라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이란과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이란에서 사망자가 26명, 이탈리아는 17명이 숨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결정적 시점에 와 있다며 전 세계가 신속하게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이틀간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가 중국 내 규모를 넘어섰다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act aggressively now, you can contain this virus.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감염을 막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증시도 연이어 폭락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27일 4% 하락한 데 이어 28일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증시가 3-4% 급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3.3%, 일본과 중국에선 3.7%, 호주 3.25%,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도 전날보다 평균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된 한국에 대한 향후 미국 정부 당국의 여행 경보와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미 연방 의원들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감염 상황에 따라 여행 경보를 거의 매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국가 방문자에 대한 미국 입국 제한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ve been honest in my concerns with the administration in announcing travel restrictions for individuals coming from China. I understand the rationale and
베라 의원은 27일 자신이 위원장인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청문회에서 중국 방문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행정부의 조치를 이해하지만 미국 내 발병 억제에 실제 효과가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 당국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치를 중국 이외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Going forward, though, are we considering similar measures against other nations?
이안 브라운리 국무부 영사업무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해외 국가 방문자의 미국 입국 제한은 백악관이 결정한다며 백악관은 바이러스 억제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제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모든 재원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remains the prerogative of the White House. They are gathering information from all available sources as to whether
이어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해 여전히 억제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인 26일 국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중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물론 최근 사람 간 감염 사례가 급증한 한국의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행 경보와 관련해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매일 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This changes every day, as you said. And then level three, we're telling people, this is when we have broad community-based transmission. We're telling the American public that we recommend they don't travel.
특히 현재 한국과 중국에 대한 3단계 경보는 광범위한 지역 감염이 발생한 상황으로 미국인들에게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행 경보 조정의 기준은 사람 간 감염, 격리 수준, 확산 범위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매일 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여행 경보는 하루 단위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며 이런 나라들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가 하루에서 2일 내 조정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테드 리오 의원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중국 방문자들에 한해 실시해왔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이탈리아 방문자 그리고 감염 증상이 있는 모든 미국 입국자들에 대해 일찌감치 감염 검사를 실시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hy is it that we're only testing people who have traveled to China? That seems to make not a lot of sense.
미국에선 26일 처음으로 감염 경로가 분명치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유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방문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염 검사 실시를 며칠간 거부당해 문제를 초래했다는 게 리 의원의 지적입니다. 아태소의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북한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요 의원이 북한 내 감염 보고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묻자 레드필드 CDC 국장은 북한 내 감염 확인 보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하와이를 지역구로 둔 툴시 가바드 민주당 하원 의원은 한국 여행경보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외에 한국과 일본발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봄방학을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가 지난 25일 대학이 지원하거나 대학과 관련된 학생 교직원들의 한국 여행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지타운 대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와 학내 이메일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자제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학은 앞서 1월 28일 중국에 대해 잠정적인 여행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조지타운대는 또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들이 미국으로 귀국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과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여행경보 2단계 국가인 이탈리아와 일본에 대해서도 여행 전 미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무부의 지침을 숙지하고 여행 중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미국 재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다른 대학들도 잇따라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는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에서 중국과 한국으로의 모든 여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4일 사이에 중국 본토와 한국에 갔다 온 경우 미국에 입국한 뒤 14일이 지날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집에서 근무를 하거나 수업을 받으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남가주 대학교는 25일자 코로나 바이러스 여행 지침을 통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중서부 미시간 대학교도 27일자 코로나 관련 여행 지침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중국과 한국으로 학업이나 개인 목적의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한국으로의 개인적 여행이 필수적일 경우 미국 재입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라고 말했습니다. 중서부에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적어도 4월 20일까지 예정된 한국으로의 개인적 여행이 있을 경우 미리 대학 측에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할 수 있는 학내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자원과 즉각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학들의 이 같은 조치에 한국 방문을 준비했던 유학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유학생은 한국에 갔다가 미국 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5월 졸업 예정이라서 이제 3월이나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내 면접 때문에 이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지속 악화되면은 이제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직장 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해서.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유학생은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한국 내 신종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So I was worried about them for sure. And also like I realized that I can't go back.
이 유학생은 가족들이 매우 걱정되지만 자칫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에 가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2019년 기준 5만 2천여 명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지원을 위해 제재 면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경을 열고 지원 물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신속한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Many members around the table made the case of the need to expedite.
호이스겐 대사는 27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대북 제재 위원회 활동 보고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제재위는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면제 사업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chair of the committee, I could say that right now.
그러면서 제재위는 거의 즉각적으로 장비 반입을 허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어 현재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right now North Korea has closed the border.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국경을 열고 지원 물품을 받아들여 북한 주민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처음으로 제재를 면제받은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세부 대북 지원 물품이 공개됐습니다. 27일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 진단 물품은 3종류, 개인 보호용품은 5종류입니다. 진단 물품은 적외선 체온계 1,000개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1대, 그리고 검사 장비에 소요되는 시약 1세트입니다. 앞서 세니자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에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 보호용품 가운데 가장 많이 지원되는 물품은 장갑으로 10,000매가 북한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용 마스크는 4,000개가 지원되며 일회용 가운과 보안경, 얼굴 보호 장비 등이 각각 200개씩 지원됩니다. 이번에 북한으로 지원되는 물품은 모두 유럽산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북한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막기 위해 육해공 모든 국경을 봉쇄한 가운데 해당 물품이 어떻게 북한으로 조달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적십자연맹은 북한의 국경 봉쇄에 따른 지원 물품 조달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제재위로부터 인도주의 지원 목적으로 제재를 면제받은 단체는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국경 없는 의사회 두 곳입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연 지 이번 주로 1년을 맞습니다. 이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미북 양측은 지난 1년간 협상은커녕 만남조차 거의 없었고 북한은 사실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VOA는 하노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미북 협상의 현 주소와 앞으로 진전 방안을 살펴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합의에 대한 전망 또 타개 방안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것으로 관측했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장을 나왔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북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꽉 막힌 현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 조치와 미국의 보다 구체적인 상응 조치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tep by step is the only approach that's practical. I think that's the issue. The issue is whether how much sanctions relief you give in exchange for how much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gives. And
since Hanoi, 단계적 접근법이 유일한 실용적인 접근법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과 미국의 제재 완화 정도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양측이 서로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적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를 사실상의 제재 해제와 맞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분열 물질 생산 시설 폐기와 검증 수용에 대한 추가 조치를 포함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게 세이머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And that's really been at the heart of the question of whether North Korea is willing to accept a limit, a meaningful limit on its North Korean program. If they're willing to, I think the U.S. should be willing to offer.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감축 의지가 핵심이었다면서 북한이 그럴 의향이 있다면 미국도 제재를 완화할 의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제는 북한이 유연한 입장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ctually has been trying. They have been trying to show some flexibility to break through by making some minor progress.
미국은 그동안 돌파구 마련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려 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지만 인도적 지원 같은 소규모 행동을 취할 용의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다른 실무자들이 자리를 옮긴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계속 그 같은 유연한 자세를 보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를 제대로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제재 측면 등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북한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They have been less good at showing a path forward for North Korea. They suggested that there could be some leniency in sanctions. They suggested some flexibility, but they didn't really spell it out very well. And I think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 것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였다면서 한국, 중국 등과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re trying to work a lot more closely with the Koreans, with the South Koreans and the Chinese. I think the basic failure of the process has been that we have tried to do this bilaterally.
특히 북한을 추동하기 위한 추가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장기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진전보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위험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유예를 북한 문제 해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례적인 미북 정상 간 만남 속에도 협상의 진척이 없는 근본적 요인은 싱가포르 합의 과정에 있다면서 당시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 will be a breakthrough right now. I don't think President Trump wants to risk anything ahead of the elections. North Korea has never agreed to any denuclearization.
지난해 말 나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성명이 미북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외교의 종말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제 북한의 우선순위는 미국의 적대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pretty much declared denuclearization diplomacy dead and made an argument for really reorienting North Korean priorities based on the anticipation of continued hostility from the United States.
로버트 하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실무 협상을 꺼리는 북한 행동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당시 북한에 상당히 타당하고 유연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The U.S. came to Stockholm, I thought, with a very reasonable position. But it was rejected out of hand by the North Koreans. Instead, they kept...
아이논 전 특보는 미북 협상 초기에 단기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 요구를 한 트럼프 행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점차 현실을 직시하고 융통성 있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빚어진 교착 상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began with a very unrealistic approach, which is to call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to withhold any compensation for the North until the end of the process. So at the beginning,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지금의 교착 상태가 한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대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거듭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계산법은 근시안적인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조정관은 조만간 미북 간 교착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me it was very vague. I think he left all of his options open. And I, you know, we'll see in the coming months what he decides to do, but my sense is that there's no clear pathway forward for
the 김 위원장이 모든 선택 방안을 열어 놓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현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진전이 없으면 북한의 실험 재개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다만 그 수위가 지금의 수준일지 아니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 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지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30년 가까이 쌓인 북핵 문제는 미북 간 신뢰와 관계 정상화를 기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n move slowly, that we can move the North to a realization, if true,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attempt to change their regime if their regime approached one that posed no threat.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점진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갈루시 전 특사는 이 과정을 통해야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 것이 보유하는 것보다 이익이며 핵 포기가 위험한 도전이 아니라고 설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개혁이 후퇴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였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problem for North Korea is that since 2017, especially in 2018 and continuing to now,
유엔의 강력한 제재로 전년 무역 적자가 10년 만에 최대인 2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재정 압박이 커졌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담 결렬로 이런 기대가 무산되자 김 위원장이 꺼내든 카드는 변화가 아닌 자력갱생과 사상투쟁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4월 시정연설에서 자신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대신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 사상무장과 자립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등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들은 북한 수뇌부가 시정연설, 태양절 중앙보고대회, 중앙군중대회, 말리마 총궐기를 강조한 건 북한의 열악한 경제실정을 반영한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민들을 압박, 착취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북한 내부에선 장마당과 기업소 등에 대한 각종 조세 인상,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무시하는 관리들의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됐습니다. 양문수 한국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지난 11월 언론기고에서 대북 제재로 당국과 권력층을 전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시장화는 자유세계처럼 법과 공정한 제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자의적 개입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재가 하층부에 더 큰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지난 12월 BOA에 중앙당에서 요구하는 지나치게 높은 할당량과 자금 요구량 때문에 많은 기업소와 협동농장 주민들이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전 담당 책임자로 가족농과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농민들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일 랑코프 한국국민대 교수는 지난 1월 언론기고에서 대북 제재로 북한 당국의 돈줄이 축소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수확량 분배 약속이 지난해에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국자나 군대가 여러 구실을 내세워 약속보다 더 많은 식량을 가져가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기치로 회귀하면서
진정한 자력갱생은요, 바로 농민들이 농장 포전을 자기 집 포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말로만 분조관리제, 포전도급제 하지 말고
아울러 북한 당국이 원산갈마, 삼지연, 양덕 등 3대 관광지구 개발 건설에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면서 주민뿐 아니라 건설 노동을 담당하는 군인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고 대북 매체들이 잇따라 전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백두산 정신 등 사상투쟁과 동원 사업이 대폭 늘면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세현 전 한국통일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테니 북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각오하라는 정치 사상 교육으로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자니스 국장은 VOA에 평양 밖에 사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과 지배 엘리트 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철저한 통제를 받아 자유로운 생각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미 어려운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D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이사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핵확산 금지 조약 이행에 대한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체리스 노먼 샬렛 유엔 대표부 부대사대행은 26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각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목표를 위해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tates must also be united in the goal of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샬렛 부대사대행은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달성했을 때 제공하기로 한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밝은 미래에 관한 약속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remain committed to a secure, peaceful and bright future for North Korea if it fulfills its obligations.
이날 회의는 오늘 4월 말로 예정된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에 앞서 회의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일부 이사국들은 핵확산 금지 조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주 도전 과제의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독일은 올해로 발효 50주년을 맞는 핵확산 금지 조약의 가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이 심각한 실패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수많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realistic way forward is a two-track approach.
마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법은 압박과 외교적 관여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stand united in supporting United States efforts to conduct seriou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마스 장관은 이어 모든 나라가 단합해 북한과 진지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에스토니아 대표부의 스벤 리루겐손 대사도 핵확산 금지 조약 이행의 진전이 여전히 도전 과제라면서 북한을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리루겐손 대사는 핵확산 금지 조약 불이행과 핵확산 위험성이 가장 심각한 우려라며 북한의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flagrant viola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DPRK cannot be tolerated.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하게 만드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르겐손 대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모든 나라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의 핵 역량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마지막으로 방북했을 때에 비해 진전됐다고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 사찰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에 사찰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일본을 처음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27일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AEA의 북한 사찰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11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고 또 한 번의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합의와 사찰이 이뤄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북한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6차례 진행했고 더욱 진전된 우라늄 농축 역량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어떤 비핵화 합의를 맺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이달 초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합의에 따라 검증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IAEA가 바로 사찰단을 보낼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U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국에 남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UN 회원국 중 처음으로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자국에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보고서에서 2019년 12월 전까지 자국 내 북한인들에 대한 거주 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 823명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 당시 해당 숫자는 자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북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송환한 북한 노동자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싱가포르가 제출한 최종 이행 보고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 중 처음으로 최종 보고서라고 명시된 것으로 싱가포르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모든 노동 허가를 취소했을 뿐 아니라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1년 뒤인 2020년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와 자금 세탁 방지기구가 공개한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러시아는 약 2만 8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4월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무급휴직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무급휴직의 조건부 타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미한 국방장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정경두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문제를 조건부라도 먼저 타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 올해 분담금 예산 책정 비용으로 먼저 타결하고 기타 비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합니다.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오 전 주한대사는 27일 VOA에 추후 장기적으로 해결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불균형적이며 덜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sounds like that's too unbalanced in terms of money.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문제 해결을 조건부로 수용할 경우 협상의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버시바오 전 대사는 무급 휴직 문제는 매우 실질적 위협이라며 양국이 3월 안에 타결하지 않으면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오 전 대사는 무급 휴직 문제는 매우 실질적 위험이라며 양국이 3월 안에 타결하지 않으면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Once we start down the road of furloughs, I think it gets harder to turn.
버시바오 전 대사는 또 무급 휴직이 시작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무급 휴직 문제의 조건부 해결 제안이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 비용 확대를 모색하는 미국으로선 협상력 약화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전통적 분담 비용이었던 보급, 노동, 건설 외에 새로운 분야를 한꺼번에 추가함으로써 총 비용의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각각의 분야를 쪼갠 단편적인 접근법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VOA에 되게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액과 관련한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 중 인건비를 먼저 조건부로 타협하더라도 다른 두 가지 요소에서 비용 절감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Mm-hmm.
그러면서 협상 주체들로서는 인건비 분야를 우선 타협하는 것이 총액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3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급 휴직 문제는 협상의 지렛대의 성격이 아니며 정치적이 아닌 법적, 기능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leverage, this is about legality.
Mm-hmm.
And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this not be treated politically, but be viewed legally.
정치적 관점에 따라 지침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th governments are giving direction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as opposed to a functional and alliance perspective.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그동안 한국의 여객 부담 비용 등 부과하지 않았던 요소를 관대한 조치로 간주하고 제대로 비용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 정부의 소통 방식이라며 총 비용 증액만 요구할 뿐 분야별 구체적 근거나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Until you make that explanation, it's really hard for the Korean taxpayers to agree that what you're asking for.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측의 논리적 설명 없이는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동의를 얻기 힘들고 설사 한국 정부로부터 타협을 이끌어내도 국회의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행정적 무급휴직 30일 사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추후 협정의 공백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사항을 모색했다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인 근로자의 부재는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행히도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명문대 학생들이 평양 출신 엘리트 탈북자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극 목난 언니는 한국의 유명 희곡 작가 김은성 씨의 2012년 작품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국화인 목난의 성이 조 씨인 주인공 여성 조목난의 이름은 조선의 꽃이라는 의미로도 읽혀집니다. 주인공 조목난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극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만인 누구보다 공화국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나도 오만이 같이 내 조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다시 조선으로 갈 수 있다면 하늘에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목란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 휩쓸려 한국으로 온 가상의 인물입니다. 지난 2006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한국의 현대사를 소재로 작품을 올려온 김은성 작가에 의해 탄생됐습니다. 김 작가는 VOA에 2012년작 목란 언니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북으로 돌아간 탈북자가 200명? 뭐 이런 헤드라인을 보고 당시에는 저는 되게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네네. 탈북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해갖고 살아가시니까 뭐 이런 정도만 생각만 했던 거지 다시 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되게 충격적이어서 어쨌든 그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 사회가 또 너무 싫거나 적응 못하시니까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제 한국에 와 있지만 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이제 탈북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당시 2만 4천여 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한 상황에서 모든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 스스로 나선 것은 아니며 자발적이었다고 해도 모두가 후회 없이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 작가는 평양 엘리트 출신으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조목란이란 주인공 여성에 대해 자신이 만난 탈북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작가는 작품의 의도는 탈북민이나 조선족 또는 다른 이민자들, 즉 외부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 사회를 조명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미국 사회에 처음 소개한 프린스턴 대학교 비교문학과 학생인 김전영 씨는 탈북민의 상황과 인물에 집중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남한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북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움을 잘 표출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통 탈북을 한 후에 보통 이제 자유를 찾아서 행복을 찾았다라든지 남한 생활이 북한 생활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남한에 도착한 후에 정말 좋은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대부분인데 조목란이라는 주인공이 북한을 다시 가고 싶어서 북한에 가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목란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져 연극을 올리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한국에서 탈북민 지원단체의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탈북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학생인 김전영 씨는 특히 북한과 한국 지방 사투리가 엉켜있는 한국 극작가의 작품에 영어 번역이 있었기에 연극 공연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목란 언니의 영문본을 완성한 번역가 정다영 씨는 VOA에 미국인들의 이해를 고려해 번역본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말, 함경남도, 함경북도, 서울말, 목포말의 의미 전달과 지역적, 계층적 차이를 나타내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북한 사람을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번역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 씨는 또 공연 시기에 따라 번역을 수정한다면서 이 송금하라는 말을 이번에는 미국 내 핸드폰 송금 앱 이름을 써 벤모미로 번역한 예 등을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목란 언니의 영어 연극 시스터 목란이 지난 2월 14일부터 프린스턴 대학 루이스 아트센터에서 5일간 공연됐습니다. 연극 목란 언니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북한 여성 조목란과 20여 명의 주변 인물이 등장하는데 목란은 평양의 엘리트 집안 출신인 26세 여성 아코디언 연주자로 월북할 돈을 벌기 위해 술집 주인 한국 여성인 조대자를 찾아갑니다. 3남매를 둔 나이 든 조 씨는 병석에 누워있는 큰아들의 간병인으로 목란을 고용했고 목란은 큰아들에게 아코디언 연주를 가르쳐줍니다. 시련의 아픔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무직의 역사학자인 아들의 병은 사랑을 하면 고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은 조대자가 목란과 아들을 엮어준 겁니다. 조대자와 3남매는 목란과 점점 가까워지고 목란의 인간적인 면모에 끌리게 됩니다. 연극은 허태산과 간병인 목란과의 관계, 교수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둘째 아들과 사랑에 빠진 목란,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막내딸과 목란의 관계를 극의 갈등 요소로 등장시킵니다. 조대자의 요청대로 목란은 큰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지만 둘째 아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목란은 자신과 도망치자고 제안하며 둘째 아들이 보여준 돈 5천만 원을 훔쳐 달아나고 브로커와 함께 한국을 떠납니다. 욕망과 이념의 충돌 속에 월북을 선택한 조목란. 그러나 처음부터 돈만 있으면 월북할 수 있다고 부추긴 브로커가 안내한 곳은 중국의 어느 홍등가였습니다. 한국 가요를 중국말로 부르며 붉은 불빛 아래로 걸어나오는 목란을 마지막으로 연극은 끝이 납니다. 연극 목란 언니를 공동기획하고 목란 역을 맡은 심리학과 학생 캐롤리 씨는 목란이란 인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란 has always been a fighter and she has always been a survivor. But in the end, she
늘 싸웠으며 생존자였고 살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며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연극 목란 언니의 목란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희생자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만큼 연극과 함께 북한 주민과 그들의 상황을 알리는 부대 행사들을 병행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열고 있는 프린스턴대 북한 인권 모임 PNKHR과 공동으로 컨퍼런스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PNKHR의 브랜든 리 회장은 VOA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과 자녀들의 교육,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 내 민간단체 크로싱 보더스와 전미 북한위원회 등과 함께 탈북민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경험하고 연구한 인물의 다양한 시각으로 북한 인권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김전영 씨는 이런 행사들이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현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워크숍과 관객과의 대화 등등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면서 이런 북한 쪽에 있는 이슈나 인권 이슈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 통해서 많은 이런 부분 이런 문제적인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었어요.
김자령 씨는 미국민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탈북민과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성과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1년 2월 28일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이라크로부터 쿠웨이트를 탈환하고 이라크가 다국적군에 항복함으로써 40여일간 지속됐던 걸프 전쟁이 종결됩니다.
And as president, I can report to the nation, aggression is defeated, the war is over.
이라크는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쿠웨이트로부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이를 거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32개 나라의 다국적군은 1991년 1월 17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공습하게 됩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폭풍이었습니다. 다국적군은 최첨단 무기를 대거 동원해 전쟁 초기부터 이라크를 크게 압도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벌인 지 40여일 만에 이라크는 다국적군에 항복하게 되고 이로써 걸프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걸프전쟁으로 이라크는 15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 스웨덴 총리가 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됩니다.
Swedish police have launched their biggest manhunt for the gunman who assassinated the country's prime minister late last night. Mr. Olof Palme was shot in the back while walking home unguarded with his wife.
팔메 총리는 그의 부인과 함께 스톡홀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팔메 총리는 1967년 교육부 장관을 지낼 당시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을 반대하는 등 세계 평화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총리에 선출된 팔메 총리는 그 후 노동자 계급과 제3세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경호원 없이 다니던 팔메 총리는 이날도 경호원을 일찍 퇴근시키고 밖으로 나갔다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팔메 총리에게 충격을 가한 범인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